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저희들 참으로 말씀 듣고 믿음 자라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르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 말씀 저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까지 20장 40절까지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4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 21장 4절까지 우리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묶음으로 설교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묶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절에서 44절까지 우선 보고 다음에 45절서부터 47절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41절 전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그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번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참 논쟁을 잘하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잡혀야 될 시간까지 정해주시고 죽으셔야 할 시간까지 다 정해주신 거죠. 그 전에 뭐 인간들이 아무리 뭐 계획을 짜고 어쩌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를 원하셨으면 분명히 그렇게 안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원하지도 않는 일을 왜 일어나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죠. 결국 다 잘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있어서는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것도 다 여러분과 저를 잘 되게 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잘 된다 이것도 뭐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41절에서부터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되심을 지금 부인하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의 성경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부인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을 해주시죠.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다윗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말하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이 이미 죽었어요. 꽤 됐죠, 죽은 지가. 그런데 앞으로 다윗이 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즉 다윗 왕이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당신의 종 다윗이 왕이 된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게 다윗의 자손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뭐 앞으로 또 다윗이 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그 자손인데 왕이 된다. 우리가 세상 역사로 보면 솔로몬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자손, 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항상 이 신약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같이 나오지만 거기 시작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즉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었는데 뭐 앞으로 다른 다윗이 온다 이런 말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끔 써주셨습니다. 이 구절들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무식함을 드러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이 무슨 잘못된 말 같이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즉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서부터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그러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시편 110편이 다윗이 쓴 시편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죠. 그래서 110편은 분명히 다윗이 쓴 시편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상반부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즉 시편 110편 다윗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죠. 주께서라고 할 때 그 주께서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면 주께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금방 알아요. 아 이게 누구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그러면 내 주께 내가 누구예요 거기서? 다윗이죠. 다윗의 주께 즉 메시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뜻인데 그죠?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주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즉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야?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느냐? 너희는 알고나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근데 이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이면 왜 다윗 자신이 그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이라 한 것이냐? 어떻게 자신의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는가?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성경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벌써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의 자손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저 인간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왕국도 그저 세상 왕국. 즉 그들의 소망은 인간인 다윗의 자손이 와서 세상 나라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다윗 왕이 세웠던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런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누가복음 20장 43절에 인용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 왕국을 세우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즉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오직 세상 수준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뭐 천국을 이해하는데도 그냥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모든 초점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들은. 천국? 그거 가봐야 알지.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독교의 그 믿음의 중심이 천국인데 천국 얘기 나오면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그냥 그 세상 수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그냥 세상 재물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 재물은 안 믿어도 줘요.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천국복을 말하는 거지 세상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 왕국 그러면 세상 왕국, 메시아 그러면 세상 메시아, 그냥 다 세상에 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전부 세상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건강. 제가 천국에서 아픕니까?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근데 또 그런 건강 얘기 나오면 그냥 세상 건강.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와,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세상 수준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세상만 쳐다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하니까 목사라는 인간들이 그들 좋은 말만 해주려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려고 그들도 세상을 전하죠. 여러분 정말 정말 기독교는 이 세상하고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똑같이 그러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제 천국을 찾으라 하시는데 세상만 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거 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거예요? 땅의 걸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근데 모든 초점이 거기 가고 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결국 세상 거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의, 그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것은 더해주겠다. 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수많은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놓고서는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뭐 세상을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 알미니언 주의냐 칼빈 주의냐 아니면 세대주의냐 언약주의냐 뭐 이런 그 신학적인 걸 가지고 그래 우리는 칼빈주의다 우리는 언약주의다 이런 거가 최고로 중요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딱 두 개예요. 천국이냐, 이 세상이냐, 그거예요. 칼빈주의를 하면 뭐예요? 결국 원하는 건 세상이면. 그 언약주의를 믿으면 뭐하냐고요. 결국 원하는 건 세상이면. 근데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이면, 뭘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의 초점이 천국을 향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야죠. 근데 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면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제가? 듣기 싫어도 해야죠. 말씀이 그러한데. 보세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뭐 뚜렷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라면서 아니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질문의 대답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게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자손 메시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하여서 그저 그 메시아께서 인간이 아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냥 인간이면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조차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손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아, 이분이 그저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뭘 보냐? 다윗의 주님이라는 분이, 다님의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그저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뭐 바퀴벌레가 됐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게 더 황당한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여러분 뭐 바퀴벌레를 엄청 사랑해갖고 바퀴벌레 될 마음 있으세요?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놈을 위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왜? 자신의 백성들을 대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동물 제사 때 쓰여진 그 동물들이 인간을 완전하게 대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동물이 인간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었으면 그 동물 제사로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나 동물이 인간을 대표를 못합니다.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 이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는데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죄인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죄인이면 그분은 그분의 죄를 위해 죽는 거지 우리 대신 죽을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생존을 하는데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안 믿는 자도 사실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왜? 생명은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지옥이죠. 그게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즉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이시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인데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즉 한정된 인간이시면 영원한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치러주시려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영원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 지금도 죄값을 치르시고 계시는 거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치르셔야지 되는데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완전히 치러주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영원히 언제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면 내 죄가 다 치러졌다 이런 소리 하지 못하죠. 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면 그도 그렇게 죽어야만 내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안심하고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런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시간적으로 단시간에 죽으실 수 있으신 것은 그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이 그분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죽으셨건 하루를 죽으셨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죄값은 아직 치러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 죄값이 안 치러졌으니까. 그저 인간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왜 인간이셔야 되느냐? 인간을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단시간 안에 나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 치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러나 또 다윗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해 못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신 걸 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즉 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께서 또 다윗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데 또 하나님이에요.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또 사도행전 2장 25절, 좀 깁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그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거기까지 읽으면 꼭 다윗 자신이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부활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왜? 다윗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계속 읽으면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내가 그분을 내 앞에 두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윗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묘지가 아직도 있고 그는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9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즉 다윗도 메시아가 지금 자기의 자손 중에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31절.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지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아직 못 갔죠? 왜? 죽어 있잖아요. 친히 말하여 가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좀 길지만 거기 다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듣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 지도자들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다윗이 이미 알고 말한 것이다.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윗의 주님.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뭐 우편, 좌편, 뭐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편, 좌편,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우편이라 할 때에는 권위의 자리에 있다. 즉 능력의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은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거죠. 즉 열왕기상 1장 46절에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리라. 그 왕이 됐다는 거를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속 열왕기상 1장 19절에 밧세바가 이를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푸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이 주님이라 칭하신 분, 즉 메시아께서 이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뭐예요? 즉 승천하셔서 권능의 자리, 그죠? 그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왕으로 앉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통치를 하시느냐, 왕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이제 완전히 악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알죠. 교회 시대 동안 그렇게 하시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우리는 교회 시대로 이해를 하죠. 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 즉 다 망하는 거죠.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왕으로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동안 예수님의 원수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열선과 후철열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전철열과 후철열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왕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그 천년 동안 존재하는 전철열선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천년 동안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 적들을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그러나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라. 분명히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아직 다 발등상이 되질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원수들이 같이 존재를 해요, 그 나라에서. 바로 지금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가 우리는 천년 왕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원수들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메시아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철역 후철에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절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메시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되 원수 중에서 다스리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막 주장을 하기가, 왜 저도 죄인이고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딱 하나, 제가 여기서 말하건 성경 공부 때 말하건 뭐 개인 성경 공부 때 말하건 저는 다 일치하게 얘기하지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 안 합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왜? 성경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보고 모든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앉으라. 그 말은 지금 다 통치하라. 이런 말인데 바로 교회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얼마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즉 교회 시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게 성취되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즉 이제 하나님 나라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만 둘로 나눈다고 하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즉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는 그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우리는 교회 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떤 면에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심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 중요하죠. 왜? 말씀대로 구약대로 돼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아께서 다윗의 주님 되신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만, 오직 예수님의 경우에만 자손이 아비보다 더 높습니다. 자손이 그 아비보다 더 높아요. 구약 백성들, 잘못 이해하여 메시아를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만 강조를 한 거죠.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렇게 시편을 보면 이게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도 된다는 것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항상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이 완전히 계시되어서 신약을 통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참 기독교인들은 100% 이제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뭐 구약에도 참 하나님 시민들은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개념이 다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는 세상 개념이 계속 지나가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주님이세요. 이런 건 세상 개념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멋대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 인간, 완전 하나님. 이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어느 역사 시간 어느 때에건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신데 또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진리를 믿어 참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